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죠. 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흐름을 쭉 보면 사실은 구원 역사적인 순서로 크게 되어 있어요. 구원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 믿음의 선도들의 선조들의 삶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부족장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후의 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의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그래서 사사시대의 인물들이었던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시대로 이어져서 다윗과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이 사사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 사사들의 이름은 순서가 어때요?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나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와 천국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붙들었던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증거했던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즉 바라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붙들고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까지 쭉 보신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어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자세한 사건들을 알려주고 계시진 않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건과 연결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들만 알려주시지만 그 연결되는 구약의 사건들을 좀 찾아서 그들이 증거한 믿음에 대해서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는 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있었겠죠. 여기 뭐 다 나오지 않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분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맨 마지막 32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다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오늘 본문의 32절의 인물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인물인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요새 보는데 사무엘서 볼 때 당시 사사시대의 배경 살펴보았죠. 그래서 저희가 길게 보지는 않겠지만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로 끝나죠? 사사시대가? 사무엘로 끝나는, 사무엘로 봐야죠. 약 350년간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첫 번째 사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그리고 마지막을 사무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judges죠, judge. 재판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세우셨던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군사적,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었고 특별히 갈수록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반복되던 시기였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항상 패런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기시고 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또 돌아와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평화가 찾아와요. 잠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버리고 예전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게 죄인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패턴이 지금 우리 삶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닮아있지 않나요? 죄를 짓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 패턴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들인가를 우리 삶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믿는 삶의 모습에서는 이것이 더 잘 보여지죠. 그리고 전체 교회 역사도 그래요. 교회 역사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돌아와서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또다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면 이게 다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교회 역사도 보면 이 죄인의 모습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상을 사사기 여러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얘기는 왕을 가리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목자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다는 거죠. 양의 특성은 뭐죠? 양들은 항상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죠? 다 제갈길로 갑니다. 제갈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게 양들이에요.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다는 거죠. 목자와 왕이 없지 않았죠. 진짜 목자, 진짜 왕이 계셨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죽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정욕,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이런 죄성이 불쑥불쑥 드러나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무슨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언제간데 없어진다는 거죠. 그 모든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원리가 온통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원리들.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악했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잠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는 항상 언제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괴로웠고 괴롭고 괴로울 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예? 그냥 수도 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살면서 어려울 때만 찾는 이 악한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또 돌아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또 돌아서서 하나님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완전히 타락한 후에도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즉, 이러한 자기 백성들,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 사사기만 보면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참 왕을 세워주실 때까지, 구원 역사를 보면 그 참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결국 오직 은혜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약속들을 완전히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이것을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지금 이 모양 이 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면 우리는 다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사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 중에 제일 길게 말씀하고 있는 사사는 어떤 사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예요. 사사기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사사. 예,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가장 길게 알려주는 사사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사사기 6장, 7장, 8장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알려주시는, 매우 길게 알려주시는 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 앞에 오는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뒤로 가 있어요. 바로 누가 나오죠? 바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락은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었고 바락과 함께했던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드보라, 그죠? 오늘 드보라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또 이 드보라와 바락 사사 시대 이후 평가가 찾아왔지만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족속들에게 붙이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7년 동안이나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들을 다 뺏어가고 양과 소, 나귀, 가축들을 다 끌어가요.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다 노략질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미디안 족속들의 횡포를 두려워해서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서 살아가고 있는 자도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러한 미디안 족속들의 횡포에 이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응,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자였을까요? 뭐 사사들이 다 그래요. 이 기드온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원자라 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만한 자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입다 뭐 삼손은 완전히 막난 개막난이잖아요. 이 기드온도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 구별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였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디 믿는 자, 거의 믿음이 없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자였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 기드온을 부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일하신 사역하신 예수님으로 보는데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를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실 때부터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로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볼 거니까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6장 예 사사기 6장 15절 구약성경 370페이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사사 기드온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므로 하나님만 믿고 내가 올바른 사사의 이 구원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6장 15절에 보면 온통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 내가 어떻게 이걸 구원하고 내 집은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제일 작은 자고 온통 나예요.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온통 자기. 기드온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디 믿는 한심한 자들.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downward, 이 wickedness. 더 악해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통해 이렇게 나밖에 바라보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면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덕에 의해,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드온, 정말 우리와 같은 자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기도원이라는 거죠. 항상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듯 우리들 기도원의 모습,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그래서 이 기도원은 연약한 자 중에 참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기도원이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 뭘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만으로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원해요. 근데 구약은 그렇게 해주셨죠. 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다 끝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표징을 원했고 또 너무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이 바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죠. 낮에는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우상 숭배의 그 이 뿌리 깊은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탈취물로 이제 가지고 금 예복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 예복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온전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을 불러주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6장 16절에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원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드온 혼자 미디안 군대 모두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시겠다.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단 위에 제물들을 다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잠깐 또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6장 33절로 가보세요. 33절. 예,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예. 자, 코앞에 이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가 이제 와서 진을 친 것을 보자 기드온이 또 겁이 났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 시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죠. 36절에서 40절 보세요. 36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우 좀 신경질 나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으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적고 뭐 땅은 적고 양털은 안 적고 몇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양털 표징은 중요한 표징이었다고 보죠.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우상은 바알 신이었죠. 그러니까 바알 신은 주로 이 자연을 이 비와 바람, 뭐 이 곡식, 뭐 추수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털에 이슬이 적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모든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전에 기드온의 집도 바알을 숭배하는 집이었거든요. 바알 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기드온에게 단지 표징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바알 신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더디 믿는 자, 보고 믿으려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힘입어서 마침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 8장으로 가면은요, 당시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냐 하면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는 군사 몇 명만 데리고 가게 하시죠? 예, 300명이에요. 300명. 그것도 뭐 힘세고 뭐 잘 준비된 그런 사람 300명을 골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별하신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나가 싸우게 하십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수학적으로 해보면. 450 대 1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때려부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나 항상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전쟁은 말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으로 항상 보여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 말 나오죠.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하다. 그래서 이전에 가나안 땅 정복 때처럼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기드온과 300군사들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기드온과 300군사들에게 들게 하신 무기가 뭐였나요? 창을 만들고 뭐 칼을 칼과 창으로 잘 준비해서 싸우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무기라고도 볼 수 없는 세 가지. 뭐였어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항아리는 왜 필요했죠? 그냥 깨라고. 불은 불 비치는 거. 그 다음에 나팔 불라고. 19절에,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과 300군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영웅처럼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워서 이긴 전쟁인가요? 우리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용사들이 그냥 그 용감하게 싸우는 그 영웅적인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300명이 한 일이라고는 항아리 때려부신 거, 횃불 든 거, 나팔 분 거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깁니다. 철저히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리고성 정복전쟁 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이죠. 항아리를 깨는 소리, 횃불, 나팔 소리 뭘 보여주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치 항아리 깨지는 것 같은 천둥과 천둥 소리 번개가 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죠. 여리고 성이 정복될 때에도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나팔이 울려 퍼지고 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군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면서 천둥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하나님, 불을 비춤으로써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미디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셔야 하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니나 300군사나 이 전쟁과 승리는 참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승리가 오래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잠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으로 가보면 기드온이 적에게서 빼앗은 금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스스로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타락하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장 맨 마지막으로 가면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누구를 섬길까요?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다.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버리고 살아요. 또 죽이고 삽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드온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참 구원과 평강을 주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우셨을까요? 기드온을 세운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기드온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또한 기드온이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어주실 더 나은 사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잠시 있다 없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참 사사가 있음을 그분이 오셔야 함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그 백성들의 참 사사로 세워 보내실 때를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실 사사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기드온이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했던 참 실체이셨던 그분이 오십니다. 마지막 영원한 사사로 예수님이 오시어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대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미디안 족속은 진짜 참 대적의 예표와 그림자 수준이었다는 거죠. 진짜 대적은 뭐였을까요? 미디안도 아니었고 그저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도 아니었고 세상에 우리 삶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며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뭘 전해주세요? 이제 사사시대처럼 잠시 주어졌다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을 내가 이루었다. 제자들 찾아마자 그것부터, 찾아오시자마자 그것부터 주세요. 다시는 죄나 사망이나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평강을 전해주십니다. 또 사라져야 할 것을 염려해야 하는 평강,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다른 사사를 기다리며 받아야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다시는 죄, 사망, 사단으로 인해 잃어버릴 수 없는 평강,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따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바로 이 참 사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다시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증거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너무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의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 완전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 좀 훌륭한 사람, 좀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자를 통해 드러내시는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잘나서 그들이 쓰임을 받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좀 더 훌륭하고 멋있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자를 사용하시면 그런 자를 부르시면 예수님의 영광도 더욱 잘 증거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 그들을 좀 예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 예수님의 영광도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여지는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뭐 이런 원리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의 강하심이, 강하신 예수님이 이루시어 예수님만이 자랑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기도원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요.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자들로 여기는 자들, 세상에서 자신을 강하다고 믿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뭐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기도원도 말했죠. 사사기 6장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나의 자녀이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통해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기드온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났죠. 이것도 실체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보다도 더욱 연약한 삶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기드온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나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어떻게 오셨죠? 엄청나게 부요하고 강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사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가장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었다. 오히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시름바 되었다. 강고를 많이 겪어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하고 비천한, 아니 더 어디까지 가세요? 아무 짐도 없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죄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대신 자신을 죄인들의 손에 맡기시고 잠잠히 정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세요. 그저 사람이 요 정도 낮아진 거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참여하시어 가장 연약해지신 그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연약해지시고 낮아지신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드러난 것. 십자가에서 부활 영광에 이르기까지. 기도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원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그 약함을 미리 가르치게 하셨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 천국 영광에 이르러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때의 가장 약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복음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보고 믿으려 했던 더디 믿는 자였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고 믿어야겠다. 보고 믿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복음의 현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66권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보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림자와 예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연약한 기드온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한 믿음의 성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2절에 기드온을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여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형제 여러분, 기도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했나요?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들, 완전 타락한 가장 연약한 우리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왜? 이 다시 말하면 뭘까요?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그 믿음의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천국 구원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이 예수님과 천국에 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원수의 끝은 누구예요? 죽음, 사망 아닙니까? 우린 사망도 이기는 자들이에요. 지옥 심판의 권세까지 이기는 자들입니다. 가장 강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이 믿음을 두고 나는 강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이 없다는 거죠.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세상과 자기를 믿어요? 내 세상에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강하다. 뭘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죽음 이길 거예요? 심판의 권세 이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제일 약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르락내리락하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병이 들려서 아플 때? 예? 우리 사업이 실패해서 망할 때? 제일 약해지는 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뭐 세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가장 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천국 믿음 가지고 병도 죽음도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강하심임을 인정하는 고백. 기도원과 300군사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만을 붙들고 죄와 이 세상과 죽음까지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켜고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광이 세상에서 숨겨져 있던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드러날 거예요. 그날까지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가장 연약하여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가야만 했을 때에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영광에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져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죽음까지 이기며 천국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